에릭의 거장 연구소 이윤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에 장이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일은 반대죠.
맞아요.
네, 뭐 좀 네. 이게 왜냐하면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1부, 네. 1부의 이 기자 편집장 분들은 하루 건너서 오시는데 약간 좀 그렇죠. 난감합니다. 인사를 하기에도
맞습니다. 네,
좀 난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이윤수 대표님 모시고 뭐 지정학 위기도 얘기를 해보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안전자산 금이나 뭐 이런 어떤 원자재 같은 그런 것도 네.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도돌이표입니다. 그죠? 네, 이란 전쟁 끝날 때는, 그러니까 휴전할 때는, 아, 이제 다음에 어떤 뭔가 내러티브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전쟁이 길어지는 양상이라.
네.
일단, 이란 전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과연 이란 전쟁이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서 네. 자꾸 시장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회방 놓고 있는데, 과연 네. 언제 끝날 것이냐. 네. 물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면전까지는 안 가고 종전이 될 건데 이런 네. 충돌이 몇 번은 좀 반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와 또 오늘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국제정책 거장을 모셔왔는데요.
아, 네.
존 미어 샤이머입니다. 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간단한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국제관계학에 있어서 뭐 손에 뽑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네.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으로 유명한데 한마디로 이제 국제정책은 힘의 무대다. 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 이론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 2010년대, 2000년대 요때는 살짝 좀 잊혀졌어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는 아 역시 미어샤이머의 이 현실주의가 공격적 현실주의가 맞는 건가라고 해서 다시금 좀 몸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쟁이 끝나긴 할 텐데 근데 이 깜짝 악재들이 몇 번은 좀 반복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도대체 이게 왜 반복되는 거야? 이란은 네. 이렇게 공습을 받았는데 왜 네. 항복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도대체 왜 전쟁에서 쉽게 못 이기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다들 있는데 전쟁 관련해서
네.
미어샤이머는 지금 이란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알면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네.
네. 우선 이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오히려 강해졌다라고 미어샤이머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공습을 많이 받아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결속력 측면이나 이 지역 정치에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선 내부 결속력 관련해서는 하메네이 장례식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쵸.
이란 당국에서는 4,300만 명이 운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꽉 채웠더라고요,
물론
거리를.
물론 저는 그거는 좀 뻥튀기가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이란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는 건 조금 무리지만 그래도 네. 관련 보도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모이긴 했죠.
채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 이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었거든요. 온건파는 미국과 어느 정도 입장을 배려를 해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게 온건파고 강경파는 아니다. 우리가 가진 주도권을 지금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강경파였는데 근데 지금 강경파 위주로 좀 내부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2015년에 핵협상이 있었잖아요. JCPOA라는.
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걸 취소했죠. 근데 요번에 네. 또 MOU 역시도 MOU 이후에 또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란 강경파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이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는데 과연 온건파 니들의 주장처럼 이렇게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될까라는 의견이 점점 이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군사적인 압박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장례식 이후에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지긴 했네요.
네,
강경파의 입지가. 예.
그리고 또 앞서 내부 결속력도 단단해졌지만 이 중동 지역 내에서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이란이 공습을 많이 받았지만
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수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이란 주변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걸프 지역 내 친미 국가들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네.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타겟이 돼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군 기지를 다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란이 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겟을 해서 공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 입장에서는 아 내가 미군 기지를 유치를 하면은 미군의 안보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미군 기지가 타겟이 돼서 내가 더 위험해졌다는 거죠.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의 미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공백을 이제 이란이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전쟁을 계기로 지금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가 긴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뒷배도 생겼죠.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적으로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내부 결속력도 단단해지고 또 중동 내에서의 위상도 올라간 꼴이 됐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요 지금 위상을 바탕으로 이 MOU라는 게 최종 협상이 아니잖아요. 협상을 위한 틀 같은 건데
그렇죠.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완전 이란의 주도권이 다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이란에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미국이.
네.
이란 보고 알아서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핵협상입니다. 제일 껄끄러워하는.
그렇죠.
그건 제일 마지막으로 뺐잖아요. 나중에 언젠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틀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란이 손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네. 휴전 깨진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통행하는 배들이 이란 쪽 수로가 아니라 오만 쪽 수로를 지나간다라고 해서 사실 공격을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 자신감의 어떤 표현, 발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어쨌든 이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만 쪽 수로로 통해 가면은 봉쇄력이 자기가 좀 더 약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강경 대응에 나선 바도 있고, 바로 또 오만 쪽 해협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만 한 30척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휴전, 그러니까 전쟁 한창 때보다는 그래도 통행량이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란은 바로 또 홍해 쪽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쪽 이제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사우디 쪽 봉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역시나 이 레버리지를 사수하려고 자기 가장 큰 무기를 사수하려고 굉장히 힘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네,
게
저도
뭐냐면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그 MOU 그러니까 이란 입장은 이해가 가요.
네.
근데 MOU 휴전을 맺고 나서 사실 이제 이거 이란 자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MOU가 그렇게 미국한테 불리하게 협상이 처음부터 들어가게 됐던 이유 자체가 이란을 제압하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제압하지 못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적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굳이 오만 쪽을 이용해서 유조선을 드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번 건드려보고 싶었을 수 있으나 근데 이게 사실 이란을 자극하는 행위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바로 미국의 좀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전쟁의 세 단계가
네.
모두 실패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세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습을 처음에 했죠. 이란
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2단계는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통제권을. 근데 그것도 실패했죠.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가 MOU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자기 협상력을 높이려고 지금 충돌을 하는 건데 협상력이 전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뭔가 부딪힐 때마다 더 잃는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보통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사정이 복잡한 거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좀 더 오래되고 거시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미어샤이머가 아주 기막힌 비유를 했거든요.
네.
가장 큰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군사력이 전쟁 승리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남전도 그렇고 이라크 때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월남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기려면은 군사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군사력만 투사하면 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지금도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때 실패를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뭔가 이 국가적 지위에 타격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실패했네 이러고 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습관이 하나 있고 지금 미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여론 조사인데요.
네.
요게 지금 공화당원 대상으로 C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일반 모든 공화당원하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마가 공화당원으로 나눠서
예.
이 종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마가 공화당원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편들어 주기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예, 끝내야 된다.
아, 이게 질문 자체를 이렇게 물어봤군요. 공화당원입니까? 물어보고, 아, 당신은 마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공화당원을 나눠 놓고 이제 세분화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마가 공화당원이 지금, 네, 더 높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거를 반영을 해서
네.
아, 미국인들 지금 뭐 마가도 이 정도면 전체 여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이제 이 휴전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냐?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MOU를
아.
보시면은
네.
첫 번째 조건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철군을 네. 거부하는 이유가 앞서 지금 그 이란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핵도 이스라엘, 아니로 아무것도 안 잃었는데요. 오히려 얻은 게 많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짓누르고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자로 올라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은 오히려 이란만 지금 중동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이 강해지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돈만 쓰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스라엘은 당연히 지금 휴전이나 종전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또 미국 내 정부 여당 내 친 이스라엘파와 이제 강경 보수 세력에게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아, 지금 전쟁을 그만하자고 하지만 또 정부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쪽 노선을 지금 명확하게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게 숙여줘야지 끝나는데 숙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숙이지 않을 거고
네.
굳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정부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의 편을 들지 않고 너희 이쪽 의견을 듣지 않고 종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미어 샤이머 입장도 그렇고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군사력으로 해결을 보려면은
네.
이스라엘 입장처럼 근데 더 강한 군사력을 추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 지금 뭐
그렇죠.
공습 해상 봉쇄 안 먹겠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전면전밖에 없는데 전면전을 하려면은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렇죠. 진짜 전쟁 길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그 정부 여당 내 정말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강경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 지상군 투입까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좀 꺼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를 과거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을
그렇죠.
통해서 배웠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계를 체감을 할 거라는 거죠. 아, 군사력 투사로는 내가 요 협상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 지을 수 없겠구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란이 좀 원하는 대로 해줘서 협상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결국에는
네.
협상을 할 텐데 근데 미어샤이머의 생각은 바로 그 한계를 깨닫지 않고 요런 지금 같은 충돌 있지 않습니까? MOU에 공습하고 또 휴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10일 휴전을 제안했다.
네.
그러다가 또다시 휴전하고 협상하다가 또 협상력을 높여보려고 또 공습하고
네.
요런 거를 한 몇 번 반복해야지 아 이제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종전에 나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뭔가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큰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는 의견이 보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중간선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이제 국제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간선거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패배가 지금 확실하니까
네.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란 전쟁에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포기했다고 하면은 전략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표를 의식하지 않고 어쨌든 미국의 협상력을 내가 좀 더 높여서 미국의 승리로 협상을 장식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런 충돌이 길어지겠죠. 물론 전면전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네, 문제는.
근데 이게 지금 네. 전쟁 수행을 하려면, 이게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원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원유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금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이 길어지면은 네. 지금 터질 만한 시사폭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말씀하신 이제 원유인데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입니다. 쿠싱 지역은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기업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원유를 실수령해오는 곳입니다. 실제 재고를 가장 잘
원유 창고
맞습니다 네.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재고 수준이 2014년 수준입니다.
오, 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의 재고 변화 추이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초기에 갑자기 스파이크가 올라가잖아요. 재고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하려는 러시가 발생을 해서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그 재고 러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쿠싱 지역의 재고가 순간 늘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재고 원유를 가져가니까 재고가 쑥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재고 비축 러시가 또 전쟁 초반처럼 일어나면은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서야 선물 시장은 네. 현물이 위험하네라고 해서 유가가 슬슬 올라가고 있지만
네.
현물은 예전부터 아 이거 빨리 통행이 이 정상화가 안 되면은 지금 재고가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기업의 비축 러시가 일어났을 때 요 스파이크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나마 이제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은 다행인데.
그쵸, 그러면은 고비 한번 넘겼다라고 할 수 예. 있는데 기업들이 원유 받으러 다 줄 서 있는데 저희 줄 기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때는 사태가 예.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오늘 아까 1부 때도 잠깐 소개 드렸습니다만 WTI 원유가 90불을 돌파했다. 뭐 브렌트유는 100불을 돌파했다. 이때 얘기하는 그 90불 100불은 선물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현물 가격이 상당히 높게 맞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 미래의 원유 가격인데 그게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판단이 깨지게 되면은 선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현물 시장이랑 선물 시장이 좀 이분화돼 있었거든요. 선물
네.
시장은 뭐 어쨌든 뭐 MOU도 했고 전쟁 끝날 거니까라고 네. 해서 네. 이 선물이 이제 근원물보다는 이제 먼 미래일수록 선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시 공습이 시작되고 나서 이거 진짜 현물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리스크를 이제 가격에 조금씩 반영하는 그런 세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미국이 그러면 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에 처음 그 MOU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이 퍼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지금 국제정세 전문가들의 판단이겠군요.
일단은 지금 미국 이 MOU 틀 내에서 이란이 원하는 대로 선제 조건을 먼저 들어줘야 된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철군을 하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주는 게 먼저 선결과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은 주도권은 어쨌든 이란이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테이블에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라는 게 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달러 패권 하는데 달러 패권 처음에 형성되게 됐던 게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제 맺었던 그 협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국방 서비스를 미국이 제공을 하고 대신에 네. 사우디가 달러를 이제 받고 원유를 주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첫 번째 단추였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사우디가 달러를 가져가면 그거 갖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투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산을 되게 많이 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그때만큼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중동 기업들이나 중동의 어떤 그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뭔가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협상을 굉장히 굴욕적으로 하고 또 이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미국 자산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자산의 매력도거든요. 중동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약해지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미국 자산의 매력이 상실되지만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그래프가 이제 그 중동의 국부 펀드들의 분기별 해외 투자 자금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 2026년 1분기, 상반기가 가장 역대급으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연율로 따지면은 중동이 해외 투자할 자금이 대략 한 올해 한 천억 달러 정도 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갑니다. 특히 미국 중에서 이제 기술 산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AI 투자 때문에 뭐 고양이 손도 빌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충돌이 길어져서 이런 중동 국가들이 해외 투자가 아니라 지금 내부 재건이 시급하다. 네. 그래서 이 자금을 줄이고 내부 자금으로 쓰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돈이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의 기술 산업도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 지금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서 많은 투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오픈 AI도 계속해서 중동 가잖아요. 투자 받으려고.
네.
근데 이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보면 현금 잉여 흐름이 마이너스로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돌아섰다라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중동 자금이 미국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사실 펀딩을 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AI 어떤 캐펙스 투자를 펀딩하는 문제로까지 이 중동 전쟁 문제가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좀 과다하게 해석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지적하는 매크로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투자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국내 저축 아니면 해외 자본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 미국의 지금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뭐 개인 저축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저축도 있거든요. 예. 그 두 개를 합쳐서 보통은 이제 국민 저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민간 저축이 다 그걸 담당을 하는 건데 민간 저축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본으로 AI 투자를 감당할 그런 자본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 그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중동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제대로 수혈이 안 되면은
네.
다른 자금을 더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더 매력적으로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 더 높여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캐펙스 AI 캐펙스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투자자 이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느끼에는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는 이런 대응 방법이 있다. 요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휴전 요런 충돌이 계속 길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원유 선물 현물 시장에 스파이크가 아까 안 생기는 그런 것 같은
네.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원유가 정말 치솟아 오르고 이때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CPI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금리 인상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조금씩 다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가가 한번 스파이크를 치면은 요게 CPI를 다시 또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번 스파이크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뭐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요게 구조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착이 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에너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서비스 가격도 끌고 온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한번 스파이크 치고 3개월 이상 쭉쭉 끌고 가면은 그때는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과감하게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과감하게 올린다는 건 어느 정도?
케빈 어시를 보면은 거의 뭐 볼커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볼커처럼 언제든지 변신할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장의 눈치를 안 보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또 볼커 같은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진다.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지금 미국 경제 구조상 경제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는 AI 투자 끌고 가는데 여기서 금리도 높아지면은 투자가 위축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물가를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볼커가 선택한 거는 그래서 경제를 망쳐도 물가는 일단 잡아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워 씨도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난 언제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유가 스파이크 쳐서 1개월, 2개월, 3개월 높은 유가가 또 유지가 되고 CPI 끌어올려지고 다시 명목 CPI뿐만이 아니라 근원 CPI도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또 한 번 패대기 쳐지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다른 대부분의 모든 자산들이 별로 뭐 좋지 않겠죠.
지금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국장 상당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 많이 내리고 네. 있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 유가가 좀 급등한 여파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원래 이제 FOMC 이후에 케빈 허시가 매판에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률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렇죠.
좀 네. 오해가 있었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 내려가다가 네. 다시 유가가 스파이크 돼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또
있다라고
성장주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이란이랑 다시 미국이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거 내가 진다라고 아 이거 참을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자극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에 뭐 미어샤이머 교수라든지 아까 여러 인용을 해주셨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건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는 요 두 가지를 좀 견져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타코가 언제쯤 나올까요?
타코는 이제 트럼프가 타코와 파포를 한 상대들을 보면은
네.
이제 파포는 베네수엘라다.
아.
뭐 그런 나라들 했습니다. 타코는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에 했죠.
네.
그러니까 굳이 좀 이렇게 비유를 좀 하자면은 트럼프가 본인이 제일 장기로 내세운 게 협상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책도 썼죠. 협상의 기술이 장기로 비유하면 이제 귀신 죽이기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네.
의외의 수를 한 번에 딱 던져서 상대방이 당황을 했을 때 그때 의표를 딱 치고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네. 하는 협상의 방식이 사실 그 귀신 죽이기입니다. 뭔가 큰 수와 극단적인 수를 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번 흔들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안 흔들리면 당황합니다. 그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례가 그린란드 사태였죠.
네.
트럼프가 유럽을 그렇죠. 만만하게 봤어요.
네.
그런데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유럽에서 그린란드에 군함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제 물러섰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란도 그런 모먼트가 있어야지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공습이나 이런 거 안 통하네. 특히 이제 이 경제적인 고통도 지금 단순히 뭐 가솔린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밀 가격이거든요.
네. 네.
밀 가격의 올해 추이인데 올해 밀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파란색이 겨울 밀이고 봄 밀인데, 그러니까 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봄 밀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게 봄밀이고 겨울밀 같은 경우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네.
그다음 해 여름에 이제 다시 추수를 하는 게 겨울밀인데 지금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가 천연가스도 문제입니다만 비료가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료를 천연가스로 만들기 때문에 중동에서 비료를 많이 수출해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가지고 비료 네. 유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그 씨를 뿌리는 파종 시즌에 그때만 딱 쓰거든요.
네.
그때 안 쓰면은 그냥 1년 농사 망하는
1년
겁니다.
농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때 네. 딱 비료가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뭐 씨 뿌리고 한두 달 이후에 내가 비료 구해서 뿌리 이거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밀 종류 중에서 지금 당장 가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겨울밀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하.
이제 겨울밀 같은 경우는 주로 빵에 많이 쓰이거든요. 봄밀 같은 경우는 좀 이 강력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식감이 거친 베이글이라는 베이글이나 아니면 동물 사료로 많이 쓰이고 겨울밀은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빵들, 케이크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요 겨울밀 가격이 여기서 안 멈추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는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원유 천연가스 그 밑이 이제 비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재개가 돼야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비료인데 지금 봄에 씨를 뿌릴 시즌까지 비료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40%에서 더 오르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식료품
그렇겠네요.
가격은 또 이 민심에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CPI나 이런 PC 물가지표 기준으로 보면은 식료품의 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뭐 CPI가 팍팍 뛰고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예.
근데 이게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겨울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네. 저희들의 실생활 케이크 가격이 또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미리 케이크를 많이 먹어둬야 된다.
트럼프가 그렇군요. 이제 뭔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상한 짓을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란이 휘둘리지 않게 되면 사실 이제 협상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렇죠. 정말 약간 지옥도가 네.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란은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아니들이고 있고요. 정석대로 잘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뜨끔하는 모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가가 더 치솟아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식료품 가격이 더 올라서 뭐 민심이 더 나빠진다든지 이런 게 충격이 트럼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뭔가 하여튼 금융시장이 부서지는 그런 충격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관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이제 레버리지가 쓴 것도 있고 또 이제 연금 같은 경우 이제 줘야 될 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이 여기서 더 급락하게 되면 상당히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미국 경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걱정이 되네요.
굉장히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 하나 하는 게 세계에 이렇게 도미노처럼 그러니까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도록 기도를 하는
그 기도도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전해주신 네. 이윤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